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 또 21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창세기 이 30장까지 계속 야곱의 이야기를 두 번째로 살펴왔습니다. 오늘은 31장에서 우리 33장까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야곱에 대한 이 말씀 계속해서 우리 살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간 우리는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또 이 결혼할 그 여자를 찾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그러니까 하란으로 가는 그 여정을 살폈는데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부르심을 이제 야곱이 듣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또 아버지였던 이삭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야곱의 반응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폈고요. 또 그리고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는 이제 첫눈에 반한 그 라헬이라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아무 그 대가 없이 여자를 위한 그 이 노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삼촌 라반이 그를 속여서 그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를 먼저 그 신방에 들여보내서 결혼을 하고 그게 이제 잘못 꼬이는 바람에 그래서 7일 지내고 다시 이제 레아를 그러니까 한 번의 결혼식으로 두 명의 아내를 얻으면서 결국은 14년간 이 아내를 얻기 위해 그러니까 가정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그런 모습도 살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14년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이제 12명을 낳게 되는데 아주 뭐 아내들이 그냥 경쟁적으로 자녀를 낳죠. 뭐 레아나 라헬이라는 이 정식 부인이라고 할까요? 이분들 말고도 또 계속해서 빌하라든가 실바라든가 이런 그 이 여인들의 여종까지 합해서 총 4명의 이제 아내를 얻게 되면서 그 가정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살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지금 가감없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고 바라보는 이 포인트들 어떻게 우리가 묵상해 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항상 잘 기억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 가정을 만들어감에 있어서도 결국 사람이 엎질러버린 물을 하나님께서 추스려 주신 건데 마치 그게 무슨 이래도 되는 것처럼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원리도 우리가 이 말씀의 그 묵상 포인트를 통해서 잘 살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인물사를 살피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가는 그런 질문들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서 같은 교회에 나와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전혀 다른 자기가 만들어오는 하나님을 섬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오늘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펴야 되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가 이 포인트를 항상 잊지 않고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가야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 역사 이야기처럼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이야기 속에 파묻혀버리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의 그 백그라운드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들을 잊지 않고 계속 살펴가야 되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야곱은 하란에 있는 동안 결국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그 삼촌 라반을 만나긴 했으나 이 삼촌 라반은 이 물질 우선순위의 그런 사람으로서 뭐 아주 굉장히 사람을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사실 야곱도 잘 보면 삼촌이 너무 강해 보여서 그랬지 야곱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인물. 그래서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그 삼촌 라반을 통해서 반면 교사식으로 이렇게 배워가야 되는데 뭐 자기 자신부터 이 피해 의식이 있다 보니까 물질과 인간과 하나님 관계 안에서 그 배워야 될 것들을 잘 배우지 못하면서 14년을 그렇게 이제 가족을 꾸려갔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6년을 더 이 삼촌과 그 계약을 통해서 재산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그렇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잘 변화되지 않고. 근데 그 와중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30장 우리가 살핀 맨 끝에 보면 그가 큰 부자가 됐다. 그렇게 이제 말할 만큼 자기는 무슨 뭐 미신적으로 뭐 이렇게 이 얼룩덜룩한 양들이나 염소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국 많은 가축과 또 종들과 낙타와 나귀들을 가진,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제 부자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살피는 이제 31장을 보면,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자가 되니까 이제 주변의 시기와 또 협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핍박하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뭐 계속 삼촌 라반이었고 이제 그의 아들들까지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야곱이 왔을 때 힘도 없고 그저 무보수 일꾼으로 써먹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때는 자기 딸도 주고 또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했지만, 정작 이제 야곱이 자기의 자신을 자기의 그 가족을 꾸리고 그리고 이제 재산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아들들, 삼촌의 아들들부터 시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삼촌의 얼굴도 아주 이제 야곱을 향해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죠. 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나타난 것은 성경대로 보자면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타났다고 하면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 잠깐 한 구절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베델에서 약속했던 그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신실하게 야곱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 약속을 함께 이루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내들을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 아내들도 비록 삼촌 그 라반이 아버지지만, 자기 아버지지만, 뭐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들도 다 속은 거죠. 심지어 그 자기들이 결혼하는 것까지도 아버지가 매매하듯이 거래하듯이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그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날로 이제 하란을 떠나자. 자, 떠나게 되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야곱은 어쨌든 이 자기와 함께 있었던 20년을 챙겨주고 함께 했던 이 삼촌 라반에게 뭔가 말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말 없이 그냥 거기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가 된 규모를 나중에 형하고 이렇게 만나는 장면에서 보면 가축만 한 1,000마리가 되거든요. 가축 1,000마리에 뭐 그거를 돌볼 수 있는 수많은 종들과 아무튼 홀라당 다 그냥 그렇게 해서 한밤에 그냥 확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 그렇게 된 것은 20년 동안의 그 생활이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던 건 맞죠.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보여준 이 노골적인 사기 행각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꾹꾹 눌러 참아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기회에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확 떠나게 됐는데, 또 아무래도 이 삼촌이 그런 성격을 가진 걸로 봐서는 분명히 고향으로 가는 길들을 방해했을 것이고, 또 그 분위기로 봐서는 가려면 너 혼자 가라는 거죠. 아내나 자녀들을 못 가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혼자 몰래 그렇게 떠나는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뭐 선한 양처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너의 삼촌이다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너무너무나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어떻게 그냥 그렇게 악랄하게 살았던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하나의 핑계거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자기를 괴롭혀왔던 이 라반이라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 두려워해서 자꾸 좀 이 좋지 않은 방법, 그러니까 위축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도망치는 게 아니라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과 거기에다 지금 거의 1,000마리에 가까운 가축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면 그게 얼마나 도망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이 야곱이 그런 그 상황을 그 꼬투리 삼아서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삼촌 라반에게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위협을 느낀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그 무리한 시도를 통해서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 도망간 이 야곱을 3일 뒤에 이제 라반이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7일을 쫓아가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난 장소를 보면 이 밧담 아람, 그러니까 하란에서 적어도 한 450km 이상 떨어진 곳이었다고 보거든요. 길르앗 산지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길르앗 산지인지 가나안으로 가는 길르앗 산지 방향으로 가다가 만난 건지 그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정황으로 보면 보편적인 해석으로 보면 거의 450km 떨어진 그런 곳에서 만났다고 하는 걸 보면 거의 하루에 40km, 45km씩 막 도망을 갔다는 건데 이건 군대에서 행군하기 전에는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것도 가축을 천 마리나 데리고 이렇게 갔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야곱이 얼마나 사실 삼촌의 밑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렇게 이렇게 정말 죽기 살기로 도망을 쳤는가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위협과 두려움은 참 괴롭고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영적인 어떤 에너지 역할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삼촌 라반이 이런 식으로 그 가족 전체가 야곱을 핍박하지 않고 그냥 회유하고 그리고 야곱이 원하는 대로 잘 해주면서 많은 재산을 주고 그랬다면 아마도 하라는 그곳에서 평생 머물러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오늘날 성도들의 이 모습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민을 오고 여기 와서 아무것도 없고 연줄도 없고 그럴 때는 정말 간절합니다. 가끔씩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심하기도 없습니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다 그런 거예요. 너무 절박하고 각박한 그런 순간에 뭐라도 붙들어야 되니까 그런 식의 삶을 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지나가서 이제 안정되고 또 친구도 만나고 또 살만하고 직장도 잡히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뭐 이제 내가 언제 뭐 하나님을 찾았냐 싶은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살만하니까. 사실 지금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그리고 바벨론의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일들을 스스로 행하시며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시는데 이 사람들이 배만 부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그 길로 이끌어 오시는데 싫은 거예요. 그런 얘기가. 절박할 때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제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면 그런 게 들리질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얘기가 껄끄럽고 자꾸 불편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강단에서도 자꾸 회개를 외치고 이 땅에서의 그런 미련들을 끊게 하고 우리가 나아갈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는 소리가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서든 강단에서는 좀 복받고 잘되고 이런 얘기들을 듣기 원하는 경우가 많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부터 떨어져서 그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이 소리를 듣는 것을 가장 증오하고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이유 없이 예수님을 욕하고 이유 없이 아무튼 이렇게 반항하고 막 그렇게 공격적이고 하는 걸 봐요. 근데 그건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고 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반항을 하는 겁니다. 순종을 하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걸 보면 사람이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붙들고 누군가라도 붙잡고 하는 그런 사람의 심정을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만드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일부러 핍박과 박해를 만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 아닌 그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선 그냥 위에 있는 몇몇 사람들, 힘 있고 권세 있고 돈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냥 다 짓밟고 누르게 돼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온전히 살아가려고 할수록 힘들고 어려운 게 이 세상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고대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히 우리 호주나 이런 데서는 세계에 살기 제일 좋은 그런 도시가 이 멜번 아닙니까? 이런 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고 잘 준비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휴가를 즐기고 우리의 그런 어떤 편안함을 즐기고 우리의 배부름을 즐기는 그런 삶으로 빠져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삶이고 그게 지금 하란에서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뭐 잘 사는 나라라고 해도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주 큰 피해를 보고 속수무책인 것을 보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천국 같은 뭐 미국이니 뭐 유럽이니 뭐 일본이니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한번 땅 한번 우르르 흔들고 그냥 허리케인 같은 거 한번 훅 지나가고 나면 이게 아무리 사람들이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 뭘 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어쩌고 해도 그냥 흔들려 버리고 끝나는 걸 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잘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인데 지금 야곱은 어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그 약속과 명령을 듣고 가기는 가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는 인간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가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게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에서 순종의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순종이 아니라 잘 보면 순종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지금 이 땅이 너무 힘들어서 나아가려는 거예요. 하란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나가려고 하는 거지 정말 그 가나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가는 그런 모습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뭔가 믿는 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그 삶의 방법 자체가 수동적이고 방어적이고 좀 치졸해 보일 정도로 좀 쫀쫀해 보일 정도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부르심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믿음대로 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도망치는 식으로 형에게서도 도망쳐오고 이제는 여기 삼촌에게서 도망치는 식으로 해결을 해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보다 어쨌든 내가 지금 도망쳐도 어차피 잘 못 갈 거고 그 다음에 삼촌한테 제대로 말을 해도 못 갈 거라면 이왕이면은 좀 하나님의 방법을 쓰는 게 더 낫잖아요. 어차피 이것저것 다 안 다를 바에는 내 머리 굴리다가 그렇게 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더 좋죠. 그러면 삼촌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해서 저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총을 경험하면 좋을 텐데 지금 하나님보다는 지금 사람이 더 무서우니까 이게 결국은 이 결정이 어떤 일을 만들지도 모르고 일단 여기부터 피하고 싶은 도망치고 싶은 그런 삶을 지금 야곱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막 죽기 살기로 도망치니까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삼촌은 또 죽기 살기로 쫓아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흥분한 상태죠. 자기가 양을 깎으러 지금 나간 상태에서 얘들이 아주 싹 모든 걸 가지고 다 도망을 쳐버린 식이 되니까 얼마나 분노가 끌어올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기 살기로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반이 지금 이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만약에 야곱을 만났다 하는 날에는 야곱 같은 경우 모든 걸 다 뺏길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보다는 자꾸 그 이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고 그거를 피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 그게 지금 야곱의 행동의 수준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어떡하십니까? 일단 어쨌든 하나님이 돌아가라 한 음성을 듣고 그쪽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런 순종하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도 믿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 따라 자발적으로 가기보다는 여기가 너무 싫어서 도망치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가는 건데도 하나님은 지금 그를 받아주세요. 물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을 보면 야곱에게 야 곧 삼촌이 쫓아온다 야 빨리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야곱에게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흥분해 있는 라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러세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문제를 일으킨 아브라함이나 뭐 야곱을 찾아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로 일으켜져서 어떤 엮여져 버린 이집트의 왕 바로나 아니면 지금 삼촌 라반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같은 말을 하십니다. 너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들면 넌 죽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주 엄중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 지금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말씀을 하셔 빨리 뭘 조치를 취하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그 당사자들을 찾아가실까?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어떤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면 흥분하고 정신 잃은 사람을 먼저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해야지. 그 사람은 뭐 정신 잃은 상태로 칼을 휘둘고 총을 쏘고 그러는데 거기서 아닙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가면은 그 내가 아니라고 아는 사람이 더 다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을 잘 아시니까 위기를 일으키는 당사자가 빨리 가라앉아야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위기를 진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거꾸로 반면에 이 야곱이나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자기가 지금 이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 나를 해칠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을 잘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신 거죠. 그 우리에게 이건 간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보고 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방법도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먼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피할 길을 내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생기는 어떤 위급함이나 어떤 실패나 어떤 실수도 그거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좋은 어떤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요 기적을 봐야만 내가 순종을 하겠다. 이쪽에 기도원처럼 새벽 이슬이 이 양털에만 떨어져야 내가 믿겠다. 그런 식이 아니라 어떤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달려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확인하고 믿는 그런 신앙은요.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는 신앙은 주도적이죠. 일단 뭐 조건이 없이 내가 믿음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자기는 주도적으로 그걸 이겨가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겨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도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삶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이 아니면 결국은 우리가 시시때때 달라지는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마다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핑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다를 항해하는 그 사람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바다의 환경이 다가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뚫고 나가고 그래서 그것을 이겨가는 그런 항해 기술을 배우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아무런 풍랑도 없는 그냥 이제 여기 마룻바닥 같은 이런 바다를 만들어서 기적적으로 거기를 가게 하는 그런 게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주 거칠고 험한 바다 속으로 파도가 다가와도 우리를 그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키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없애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대부분 우리가 그런 기도인데 그런 기도는 사실 이 말씀대로 본다면 온전치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타협치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골리앗을 봤을 때 뒤에 가서 뒤통수를 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쉬운 길, 그런 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좁고 거친 길, 거친 이 대항을 향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이 엄중 경고를 이 삼촌 라반이 직접 받았는데 아주 그래도 집요합니다. 아주 꼬투리를 잡으려고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사탄의 모습하고 똑같죠. 사탄은 우리의 실수와 약점을 한번 잡으면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로 깨끗게 했다고 말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해방이 되었는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정죄감에 빠져서 그렇게 사탄의 거짓으로 끌려가죠. 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그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라반처럼 절대 놓지 않고 어떤 꼬투리를 만들어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죄책감,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를 이렇게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정죄감을 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라반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핑계를 잡았냐면 19절부터 보면 라헬이, 그 딸 라헬이, 둘째 딸, 친정집 수호신상이었던 드라빔이라는 거를 훔쳐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라반이 이제 이걸 가지고 누가 이걸 훔쳐갔다는 겁니다. 이 드라빔을 누가 훔쳐갔어, 분명히. 그러면서 그걸 갖고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게 뭐냐면 그 시대에 뭐 복을 구할 때나 뭐 점을 칠 때,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런 미신적인 행동, 신탁행위를 할 때 관련된 가정 수호신 뭐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드라빔이. 근데 이 1920년경에 그 지역 쪽에서 발견되는 그 이 고대 근동 문서들, 그 중에 이제 누지 문서 같은 것을 참고해 보면 이 드라빔을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으면 그건 뭐와 같으냐면 그 가정을 관할하는 권리를 가진 그런 증거로서 이 드라빔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고대부터 그 대한제국까지 썼던 그 왕들이 갖고 있던 옥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옥쇠. 그 옥쇠 같은 것이 왕의 권한과 왕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딸이라고 해도 이 드라빔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가문에 가서 이 드라빔을 내놓으면서 자기의 그런 어떤 그 권리를 주장하면 그 권리가 그 사람 드라빔을 가진 이 가족이 인정하는 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에게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왜 훔쳤을까 생각해보면 결국은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이 라반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그 큰 부자가 됐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자기 남편이었던 야곱의 수고와 노력이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라헬이 이 가정을 부유하게 만든 이 남편이 언젠가 여기로 우리가 어려웠을 때 돌아오게 된다면 이 상속권을 주장하게 하려고 이것을 훔쳐낸 거죠.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삼촌 라반이 그런 면에서 아주 심각하게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빌미로 꼬투리를 잡아서 야곱이 그동안 계속 그렇게 당해왔으니까 이거 분명히 야곱이 이걸 알고 얘가 훔쳐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는데 찾질 못하죠. 찾질 못하고 결국에는 야곱의 거친 이제 항의를 그때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그때 이제 얘기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 삼촌이 얼마나 그 악덕 지주였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야곱 자신은 얼마나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가 이런 것들도 그 이 컴플레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실수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야곱의 그런 항의를 들으면서도 삼촌 라반은 사실 뉘우치질 않습니다. 43절을 참고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무조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네 재산도 내 거고 내 딸도 내 거고 네가 낳은 손자도 다 내 거고 다 내 거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게 이 라반은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절대 보낼 마음이 없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뜻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또 이집트의 왕 바로를 찾아가서 그 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놓지 않고 아무튼 죽을 때까지 피를 뽑아먹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결국은 그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이제 결국은 야곱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 삼촌 라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집요한 사탄의 정죄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뭐 의로운 삶이라든가 뭐 우리의 능력이라든가 우리의 말재주라든가 우리의 뭐 거룩한 무슨 종교적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잘 아시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31장에는 이런 얘기인데 3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인간, 물질의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지 못한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일을 지체시키고 또 해결하지도 못할 그런 문제들만 만들어내는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악해 보이는 삼촌 라반이나 또 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당하면서 약하게 보였던 야곱이나 사실 어떤 거예요? 둘 다 바른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은 이 가해하는 가해자고 하나는 피해자 같은데 사실 가해자나 피해자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당하고 있지만 그가 이 바른 우선순위의 삶이 잘 정립된 거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이게 안타까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그런 모습을 알았잖아요. 베델에서부터 순 자기중심적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야곱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삼촌 라반에게 갔을 때 이 삼촌 라반을 반면 교사로서 삼아가지고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야곱은 지금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있어도 이게 계속 사람만 두려워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향해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뭐 내가 가난하고 약하다 우리가 작고 적다 이래가지고 다 옳고 바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고 그러니까 부자면서도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하면서도 악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뭐 지금 가진 게 없고 연약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약자고 자기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우선순위를 잡지 못하고 헤매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순종의 길에 나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고 인도할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야 우리 저기로 가자 라고 말씀을 하는데 나는 이 길로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야곱은 야 하나님이 이 길로 가자 했을 때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갈 게 거기밖에 없어서 가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도 일단은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그를 도우실 수 있고 이끄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1장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서 때로는 교회를 지금도 예배를 나오고 있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너무 뺀질거리고 그러고 있는 걸 알아요. 근데도 이상하게 또 교회를 와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또 뭔가를 맡겨지면 맡긴다 하다가 또 그냥 포기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또 돌아와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삶에 오랫동안 머물러서는 안 되지만 지금 야곱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여기 왔다가 다음날 봤더니 저기 불교의 무슨 부처에게서 뭘 하고 있더라. 뭐 호랑 남녀 호랑백글을 찾고 있더라. 이런 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와도 교회 앞에서 찌질하고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그런 그를 도우시고 이끄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수준이 떨어지고 많이 이렇게 허접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꾸준히 예배를 사모하시고 꾸준히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차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31장의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32장 이렇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속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보내서 야곱 일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실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확인을 시켜주시고 자기 이름으로 아 여기는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 그렇게 해놓고도 이 야곱은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자기의 그 위험을 이렇게 불 끌 수 있는 그런 소방대원 정도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증거냐? 바로 형 에서가 400명의 자기 군사 부하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왔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큰 염려와 두려움에 쌓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지금 체험한 이 성도라고 해도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뭐래?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체험했던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닥친 위기를 모면하는 기회로서만 하나님을 그런 보조수단으로 나의 이 분란, 이 불을 빨리 끌 수 있는 소방대원 정도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방금 전에 하나님의 보호로 삼촌의 위험을 피하는 그런 체험을 한 야곱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래서 이제는 에서 형에게 나아갈 때 좀 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뭐 안목에도 없고 이걸 어떻게 이 위기를 피할까. 그 하나님을 결국 위기 모면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보면요. 계속되는 뒷이야기를 읽어보면 사실 형 에서는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은 까맣게 잊은 것 같아요. 야곱이 온다니까 자기 동생이 온다니까 오히려 와가지고 동생을 지켜주고 자기가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어놓은 그 땅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좀 잘 살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야곱은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두려움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보호가 있다 이런 걸 확인하고 나서도 그 정당하게 가서 좀 이 형 에서와 정말 진정한 사죄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꾸 자기 방법을 사용하는 여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우선순위가 정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그 20년 인생 동안 계속 하나님이 그를 동행해 주셨고 또 극도로 흥분한 그 삼촌으로부터 보호하는 걸 분명히 방금 전에 체험했는데도 사람을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었던 그 길.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경험으로만 넘겨버리는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지금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묵상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야곱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자기가 아는 만큼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인격적 동행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니까 자기 인생의 보조수단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어느 구절을 보든 일단 먼저 그 본문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니까 물질과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닥치는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여전히 형 에서와의 만남을 두려워하고 최악의 상황을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제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피할 방법을 막 찾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식구를 네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씩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인간 관계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나 자기 방법, 자기 생각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선 그가 이제 형님과 만날 것을 피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은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 이 사명을 맡은 자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자꾸 두려움 속에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있는 이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식구들을 다 보내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담대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속 그걸 훈련해 오셨으니까 아마도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이 야곱은 그를 찾아온 이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고, 그러니까 찾아주신 하나님이 왜 나를 찾았는가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생각에 가득 차가지고서 내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이거 해결해내라고 막 우겨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절대로 이게 야곱이 무슨 목숨 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낸 그 장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24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야곱이 울며불며 하나님을 울부짖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말이 통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고집탱이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야복강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때렸어요. 하나님 앞에 맞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나를 때려서. 그런 사람 못 봤죠?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맞은 사람이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데 야곱은 자기 생각에 너무 가득 차서 끝까지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야복강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 치과 같은 데 가면 애들이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아무튼 치과를 데려갔는데 그 앞에서 치료받던 애가 막 피를 질질 흘리면서 겁을 주는 바람에 얘가 그다음부터 겁을 먹더니 어떻게 내가 이걸 제어를 못해가지고 때렸거든요, 제가. 아프게 때리고 막 힘있게 잡아서 애가 어릴 때니까 꼼짝 못하게 했는데도 애가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때리는 게 안 아파. 이게 더 무서워. 이익 하는 게 더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이 지금 다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면 좀 진정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야곱이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야복강가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존재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존재가 있겠냐고요.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있어요. 누가 이깁니까?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자기 느낌과 감정에 푹 빠져있는, 그래서 본능과 그 하나님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이겨요. 이게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자유지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그런 제한 속에서 내가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제한을 받으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에게 자유지를 줬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뭐 이 전능함만 강조를 하고 나면 이 성경이 다 풀려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도 답을 찾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길이 죽음의 길이고 가인의 길이고 바벨탑의 길이기 때문에 돌아서라고 하시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지를 가지고 그 본능과 욕심대로 사는 길을 고집할 때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셔요? 다시 더 기다려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름을 야곱 대신 이스라엘이다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주시는 건지, 예? 지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말, 이게 지금 좋은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워 이긴 게 좋은 말이 아니라고요. 이 말은 인간이 지금 너무도 고집스럽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도저히 대화도 안 되고 그래서 변하지도 않는 한마디로 꼴통 같은 존재다, 그 말인 거야. 그러니까 야곱, 그 사기꾼이다 그렇게 말해. 사기꾼에서 말도 안 들어. 사기꾼에서 이름이 꼴통으로 바뀐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한번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그 아버지 이삭처럼 뭔가 사람이 싹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주시고 그렇게 그를 찾아가 주셨는데 야곱은 지금 어떤 거예요? 말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말이. 근데 지금 이 많은 경우 이 야곱의 고집스러운 이런 모습을 마치 무슨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면 정말 응답받는 방법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 그 본문을 좀 정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배경들을 보면서 잘 보다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복 주시는 얘기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정말 거룩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내가 정말 살다 살다 이런 놈 처음 보겠네 막. 너 이름 뭐야? 야곱입니다. 사기꾼? 예, 이 꼴통아. 그런 거하고 사실은 비슷한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직 멀었구나. 아직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2장을 통해 알게 되는 뭐 지금 믿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걸 대부분 자기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막 얼마나 간절히 정말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자가 되느냐.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는 하나님 분명히 맞아요. 때려서라도 우리를 그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결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해요. 강제적으로 조작하거나 억지로 질질 끌고 가거나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세요. 결국은 잘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냐? 호소하세요. 호소. 신이 인간에게 호소해요. 그리고 그들을 설득해요. 그리고 제들에게 사정을 해요. 그러면서 오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심지어 어디 신약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인간 스스로 이 하나님의 진심을 좀 알아주고 그리고 믿어주고 그리고 신뢰해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건 뭡니까? 이 사기꾼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고 사명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자기 본능과 욕심을 주장하는 꼴통같이 돼도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방 우상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꼴통 같은 이 바보 같은 이거라도 믿음으로 봐주시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지금 수준은 완전히 바닥에 바닥을 치고 있지만 언젠가 이 하나님을 붙드는 이 꼴통짓하는 이 야곱을 우리 이 성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친구라 부를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 이끄시기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 이게 우리가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진실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식의 행동이 됩니까?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동행자으로 삼아주셔서 그렇게 일하시는 걸 모르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보조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인격적 신뢰의 관계로 다가와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는 그냥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자꾸 답이 없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보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점이 뭡니까? 바로 신앙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해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한 교회에 왔을 때 그 교회가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가 돼야지 이 안에 많은 교회를 모아놓으려고 하나님이 이 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염려와 원하는 기대 이런 걸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성경을 뒤지면 결국 뭘 만납니까? 결코 완전히 결국은 내가 완전히 원하는 대로 조작하는 그런 아바타 하나님을 내가 만든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성경을 보고 아바타 하나님을 만들어놨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자기 생각과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 먼저 듣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건 뭔가를 체험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심을 만나는 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를 이런 식으로 이끄셨구나.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거. 그게 거듭남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찾기보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신뢰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통곡을 쏟아내고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막 혼자 떠들어대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개입을 해주시고 이 문제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 그거를 귀 기울이고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침묵을 요구할 수 있어요. 왜요?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침묵 끝에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찬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기도가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 야곱은 그 사실을 전해주러 온 천사가 이제 말을 하는데 말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뭐 나 살려내라. 뭐 나 죽든지 죽이든지 살려내라. 못 간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도 도저히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떠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뭔가 열심인데도 불안하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뭐 이런데 불안한 건 뭐예요? 열심과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는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열심도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는 열심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야곱처럼 뭔가 방법을 써야 되겠다고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여러분이 치성과 정성이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리고 들은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자, 32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믿음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라는 이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해 가려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28장에서 그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결단하시고 이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결단과 다른 저 길로 가면 하나님의 결단조차도 거부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변하고 인간이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여기서 베델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베델에서 약속한 것을 지켜가시는 그 이야기 그래서 삼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31장이고 32장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잔머리 굴리면서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고 있는 게 32장이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그 형과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신 얘기가 33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되고 있지만 32장이 지금 살핀 것처럼 야곱은 여전히 어떤 거예요? 성숙한 기회로 가질 못해요. 20년 동안 꼬인 라반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역시 형하고도 20년 동안 꼬였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갔는가 야곱이 그러질 않습니다.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20년 만에 어쨌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야곱이 행동하는 걸 잘 보면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그를 처음에 서원케 하셨던 베델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헤브론에 지금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는데 거기도 가서 뭐 찾아가서 인사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형이 어쨌든 다 모든 것을 해결하고 호의를 베풀어서 와서 같이 있자고 하는데 뒤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적을 보면 숲곳이라는 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야복강을 건너왔다가 형하고 해결이 끝나고 다시 건너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한 거 아직도 두려움 속에 있는 거고 계속 하나님의 신뢰하는 신뢰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곳에 계속 이게 몰두해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숲곳에서 전체적인 이 성경의 역사로 보면 한 몇 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세겜 땅에 갔을 때 그 나중에 다음 주에 살피지만 딸 디나가 그 세겜 지역에서 강간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나이가 적어도 17세나 18세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15살 이상이라고 봐도. 근데 그 야곱이 떠나겠습니다. 하란을 처음에 삼촌에게 말할 때가 요셉이 태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14년의 계약이 끝날 때. 그리고 나서 6년 있다가 왔으니까 아마 그때 요셉은 한 6살쯤 됐을 때 아마 이쪽에 왔을 거고 디나는 요셉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으니까 한 뭐 7, 8살이라고 그래도 숫곳에서 아마도 한 뭐 몇 년은 있었다고 봐요. 세겜에 바로 와서 그 이 디나의 그 이 안 좋은 사건이 터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숫곳에서 적어도 몇 년이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거기 숫곳에서 살다가 휴식도 필요했겠죠. 그러다가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가나안 지역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보면 땅도 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베델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처음 가나안에 도착했던 땅이 세겜이에요. 근데 세겜에 있질 않고 밑으로 더 내려갔거든요. 헤브론 쪽으로 아브라함이. 근데 거기 얼핏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세겜 땅 그 근처에는 전부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지금 이 더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세겜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잠시 머무는 게 아니라 땅도 사고 이러면서 거기에 지금 아주 정착할 그럴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제단을 쌓아요.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우리가 잘 보면 야곱도 이제 아브라함을 닮아서 가는 곳마다 아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많이 성숙했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살펴왔던 것처럼 야곱이 지금 그렇게 아직 성숙된 존재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자기가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조차 잘 몰라요. 부름 때문에 왔는데 이유를 몰라요. 그래놓고 그가 하는 게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 가나안 사람들의 지경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롯하고 똑같은 거예요. 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그때 가까이 가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물론 그들 안에 살았는지 아니면 바깥에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 섞이면서 롯의 딸들이 어떻게 변질되어졌고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세겜으로 옮겼다라는 얘기, 거기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엘로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이런 얘기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쉽게 속단해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예배라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된 상황에서 드려지는 예배. 지금 이 예배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진심을 만나기 위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면 이게 복된 예배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야곱과 같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냥 살다가 괜히 뭐 주일날 예배 안 오면 마음 찝찝하고 그러니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세상에서 세겜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데 그거를 지금 그럴 경황이 안 되니까 여기 와서 야곱처럼 자기 걸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 사람들은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사야서 1장.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엄청난 제사들이 드려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드리는 이 동물의 제사의 피에 내가 이 냄새가 싫고 기름 냄새가 싫고 다 싫다. 뭐라는 거예요? 몸땡이만 왔다 가는 것들은 내가 나를 괴롭게 할 뿐이다. 지금 이 야곱의 이 예배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런 예배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이것 때문에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그 세겜 땅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 딸이 좋지 않은 일을 당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요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을 다음 주에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거 잘 기억해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듣지 않았던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들 많이 고민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본문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달아서 그 믿음 가운데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